제65장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심. 장소 광주. 시간 1937년 4월 12일. 마가복음 9장 5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누가복음 9장 35절 상반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색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28절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43절부터 45절까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심. 오늘 저녁 우리가 읽은 성경은 모두 베드로의 일과 베드로가 한 말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말하는 것을 좋아했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많은 말함 가운데 하나님은 세 차례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고, 또 한 번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을 중단시켰으며, 다른 한 번은 성령이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각기 다른 세 곳에서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이 세 곳 모두 특별한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다음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제재하셨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제재하셨으며, 세 번째는 베드로가 한동안 말을 하고 계속 말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제재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과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심. 변화산에서 주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이를 보고는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차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나 여기에서는 오히려 주님을 랍비라 칭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의 눈은 그리스도가 랍비임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두 사람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집 안에서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심.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한 후에 아마도 만에 하나 그리스도께서 내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주님께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하실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셨고 해변의 집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심.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왕래하는 것은 위법이었으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한사코 베드로를 택하시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고자 하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성령이 곧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들과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 곧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한 첫 번째 말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갑자기 그가 본 바 이상의 뜻을 깨달았지만 그는 그다지 하나님에게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성령이 베드로가 말을 마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몸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이미 이방인의 몸에 임한 것을 보고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그 말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곳, 즉 한 번은 베드로가 몇 마디 말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말을 중단시켰고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을 중단시켰으며 다른 한 번은 베드로가 한참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그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많이 말하든 적게 말하든 간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신 이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구약의 욥기는 전 성경에서 사람의 말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 가운데서 이 책만큼 사람의 말이 많은 또 다른 책을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계속해서 말을 그치지 않았고 욥 자신도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도 입을 열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욥기는 욥의 세 친구의 말이 그치고 욥의 반박도 끝나고 엘리후도 말을 그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입을 여셨다고 말합니다. 욥기의 전체 42장 가운데 대부분이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매우 그들의 말에 대해 인내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듣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많은 말은 인내하며 들으셨지만 베드로에 대하여 이러한 인내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는 하나님이 성급하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일 성급하셨다면 욥의 세 친구가 말할 때 그들의 말도 중단시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급해서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 듣기를 좋아하시며 또 그분은 사람의 말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사람으로 계속 말하게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조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시는 것은 곧 그러한 말들은 계속될 수 없고 또 계속 들을 수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신 이유. 베드로의 말이 처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중단된 것은 변화산에서였습니다. 주님은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만일 그날의 당신이 베드로에게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스도 중 어떤 것을 원하느냐고 물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만을 택할 수 없고 셋을 다 원합니다. 베드로와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시 더해진 율법과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두 규례와 영적인 사람의 도움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다. 나에게는 내주하는 성령이 있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반드시 또 바깥의 규정이나 규례와 율법이 필요하다. 또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율법과 선지자와 함께 두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당신이 만일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당신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상 하나님은 다시 율법과 선지자를 소유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은 밖에서 당신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십니다. 율법은 밖에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이며 그리스도는 우리 안의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8, 9년 전에 나는 고령산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전등을 설치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글자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에게도 들려주었으며 그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나는 상해로 돌아갔으나 나의 마음에는 그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술을 매우 좋아해서 매일 저녁 술을 마셔야 했고 그것도 한 번에 큰 냄비로 단번에 몇 차례를 마셔야 되는데 배가 부를 정도로 마셔도 취하지 않으며 또한 매번 취할 때까지 마셔야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만일 돈을 다 썼는데 또 술을 마시려 하면 어떻게 하는가를 염려했습니다. 나는 거기 있을 때 여러 번 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하려고 생각했으나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상해로 돌아간 후에 어느 날 그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시련이라도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선생님, 당신이 아시다시피 나는 술독으로 술 마시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후에 어느 겨울밤 아내가 이미 술과 안주를 식탁에 잘 차려놓았을 때 나는 술 마실 생각으로 식탁 앞에 앉아 감사 기도를 하려 했으나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성경을 가져오도록 하고는 성경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 보려고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을 뒤적였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네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애석해 했습니다. 만일 계셨다면 즉시 물어보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아내는 성경을 뒤적였지만 아는 단어가 단지 몇 자밖에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곧 술은 마셔도 괜찮겠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일을 관여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나는 그것을 마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술을 가져가라고 한 후에야 비로소 기도와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일이 기이하다고 느껴 어느 날 내가 상해에 가게 되면 네 선생님께 물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은 왜 마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내가 마시려고 할 때 즉시 안에 있는 주님이 허락지 않음을 알고서 나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맞아요. 맞아.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 안에 주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 곧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완전히 율법과 선지자 이외의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당신에게 규례이고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쓸모없는 것입니다. 만일 네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상해에서 선지자라면 사람들은 모두 상해에 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검토해보고 나서야 시비를 가릴 수 있다면 사람들은 글자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겠습니까? 선지자를 찾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능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골 사람도 능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시하시는가를 알게 해주는 외면적인 표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이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성경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전등 설치원도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인식한 그리스도는 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신약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응당 그 전등 설치원처럼 안에 있는 주님의 말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이외에 율법과 선지자를 더하려 했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율법과 선지자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곧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은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 안에 더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대체한다는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날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나는 각지를 여행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훌륭한 것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반드시 이 일을 놓고 잘 기도하여 주님이 이같이 당신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즉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을 만나면 단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밖에 규례만을 원하지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먼저 그리스도에게 묻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서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함과 일에 반드시 외면적인 율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가장 완전한 율법이므로 할 수 있다, 없다, 혹은 옳다, 그르다를 모두 분명히 말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율법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가 곧 당신의 율법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옳다고 말하면 옳은 것이고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이 틀리다고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많은 때 당신은 성경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읽지 못했지만 안에 계신 그분이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하는 형제자매가 없고 물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어쩌나 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역자가 없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야 당신은 안에 계신 성령에게 묻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유대교가 중시하는 것은 바깥의 율법이며 기독교가 주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곧 생명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를 묻는 것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인도를 얻는 것입니다. 신약 안에서 당신이 만일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통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헛수고이며 다 쓸모없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과거의 영광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신약의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는 반드시 한쪽에 제쳐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은 그가 율법과 선지자를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기꺼이 들으려 하지 않고 단지 성경만을 찾아 읽거나 도처에 가서 사람의 가르침을 청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오늘 어떤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떠하게 말한다고 하면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나는 당신 안에서는 어떻게 느끼냐고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줄곧 외면적인 스승의 말만 들으려 합니까? 오늘날 당신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은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에게 우리 안에 지위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신 이유. 베드로의 말이 두 번째로 하나님에 의해 중단된 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서였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열두 제자의 대변인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기를 여러분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느냐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응당 들어가서 그리스도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밖에서 질문을 받고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한 후에야 들어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말을 하고 나서 주님께 고했습니다. 변화산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가 몇 마디의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으나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그에게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타인에게서 세를 받을 수 있을 뿐 자기의 아들에게는 세를 받지 않습니다. 인두세는 성전에 내는 것이지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상으로 인두세는 하나님의 것이나 사실상 제사장이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서 특별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7장은 변화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은 모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데 16장은 사람이 시인한 것이며 17장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시인하신 것입니다. 17장 마지막에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와서 반세계를 받습니다. 16장과 17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제자들이 모두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했으나 그 외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했습니까? 만일 다른 형제가 거기 있었다면 이방인은 틀림없이 세를 내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른데 이는 그분이 기적과 병고침을 행하며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며 또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등 그분의 언행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유대인은 그분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을 보았으나 그들 안에는 도대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해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함으로 사람의 문제를 없애버렸는데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보통 사람으로 보았으며 그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기초, 곧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초 위에 섭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곧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며 구원할 방법이 없으며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며 그리스도는 그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곧 반석이요.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나사렛 사람 예수가 보통 사람과 같다면 교회는 건축될 방법이 없는데 왜냐하면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여,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은 일종의 신앙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등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그분의 인격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면 자연히 그분의 역사를 믿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만일 당신이 로마서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읽는다면 당신은 모든 문제가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데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얻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일 사람과 같지 않고 머리에는 태양을 쓰고 얼굴빛은 번개 같고 목소리는 천둥과 같다면 자연히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들처럼 점점 자라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없는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유일한 한 사람인데 그분은 비범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완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데 달려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만일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만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계시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단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알 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헬라인이 칭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즉 누구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그분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으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만질 수 있으며 그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는데 당시에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치 번개와 같은 것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이 전선 속의 전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선 안의 전기는 이미 구체적인 것이 되었으며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며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미 세상의 오사, 인류 가운데 계시며 사람이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류 가운데 오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만일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분일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나사렛 사람 예수는 계시된 하나님이며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베드로로 지나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반세계를 내신다고 말했는데 그는 아마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내지 않으신다고 하면 내시도록 권면할 준비를 이미 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내시리라고 생각했으므로 그는 반세계를 받는 자들에게 한 말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내실 것을 담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하지 못하게 하실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비록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대답은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 친구들이여, 당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사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세금을 내셨습니까? 그분은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따랐다면 내지 않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금을 내신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실행적인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여기에 문제는 내야 하는가, 내지 않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사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그분을 탓하기를 원치 않으셨으며 문제를 일으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위로 말하자면 그분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길 원치 않으셨으므로 세금을 내신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위치로 말하자면 많은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행적인 십자가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며 생각하는 태도는 귀한 것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스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많은 때 당신이 그 일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는 그 일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손해보기를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를 가리키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으로나 하나님의 생명으로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말하자면 나는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로 나는 여전히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매우 귀합니다. 사람은 그분에게 일전도 요구할 수 없으나 그분은 사람의 마음이 괴롭고 넘어질까 염려되어 세금을 내신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물론 공의가 있지만 단지 공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한 은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보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위하여 말하지 않고 사람의 회방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가장 기묘한 한 구절은 마태복음 17장 마지막인데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세금조차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세금을 면제받아야 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 만일 그리스도가 내지 않는다면 죄인을 얻고 사람으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해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돈 한 세겔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단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으로 고통받게 하지 않으려고 기꺼이 자신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단지 나만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 곧 당신과 내가 함께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람으로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신 이유. 사도행전 10장은 교회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8, 9년 있었고 복음은 단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었을 뿐 아직 이방 땅에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유대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이시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유대인이므로 이방인과 왕래할 수 없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더럽고 불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유대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몰랐으므로 유대인에 속한 차이를 교회 안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왕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억지로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이방인의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이 이미 충분히 이방인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이방인의 체면을 더 생각해 주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아직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마음속에서 성령이 이방인의 몸에 임한 것은 오순절 때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를 계속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령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과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 완전히 같은 것임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이 유대인의 몸에도 임했고 이방인의 몸에도 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떠합니까? 남자도 여자도 없고 주인과 종도 없고 교육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차별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중화 기독교회가 없고 영국 성공회도 없습니다. 주님은 세 사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으며 교회 안에 주종, 귀천, 빈부, 지위의 차별이 없으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곤명에 있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중화가 있으면 교회가 없고 교회가 있으면 중화가 없는 것이므로 결단코 중화교회는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여러 명의 영국 형제들이 독일에 가서 소개를 받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영국의 형제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정정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영국의 형제가 아니라 영국에서 온 형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나는 개봉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많은 정부 요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에는 갈 수 없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은 옷 입는 것도 세련되지 못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별로 고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구원받은 청장은 말하기를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지어 아주 훌륭한 전도인을 청해와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면 군정당의 고위층 인사들이 다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들에게 예배당 앞에 어떤 간판을 걸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내 견해에 따르면 여러분은 관리와 신사들의 그리스도 교회라고 쓰인 간판을 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뜻이 이와 같은데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정직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고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오늘처럼 모두 다 관리와 백성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형제요. 여기에는 계급과 지위의 구분이 없습니다. 각 사람이 일단 주님을 믿으면 동일한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며 각 사람이 일단 주님을 믿으면 곧 동일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있으면 관리와 신사가 없고 관리와 신사가 있으면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서양 사람을 반대하지 않으며 어떤 계급의 사람을 위하여 전적으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부녀자 교회를 세워도 되는가의 여부를 묻는데 교회가 있으면 부녀자가 없고 부녀자가 있으면 교회가 없는 것으로 부녀자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세 차례나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며 무엇이 교회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는 베드로가 몇 마디 말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고 가버나움의 한 집안에서는 베드로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으며 고넬류의 집에서는 베드로가 많은 말을 하고 또 이어서 말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이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세 번의 말이 3일 하나님에 의하여 중단되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의 구원이며 무엇이 교회인가와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내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율법과 선지자가 혼합되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종족과 계급의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으로 얻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만일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기 원치 않으시고 사람이 그분의 말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성령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